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에 걸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고뇌의 기도 그리고 그의 붙잡히심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신과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두 번의 재판에 대하여도 배웠습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들 중 하나인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 대하여 나눠볼까 합니다. 그 전에 우선적으로 몇 가지 사실들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룟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부인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배신은 그의 돈에 대한 욕심과 불신앙에서 기원하게 되었고 유다는 결국 도둑이었던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적들의 계획에 동참하고 협력하는 동안에도 그 스스로가 아직도 예수님의 친구인 것처럼 또 제자인 것처럼 행동하였습니다. 그 반면에 베드로의 부인은 그가 미리 계약한 것이 아니었으며 함께 공모한 자도 없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그가 얻을 수 있는 물질적인 보상도 없었습니다. 먼저 가룟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부인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배신은 그의 돈에 대한 욕심과 불신앙에서 기원하게 되었고 유다는 결국 도둑이었던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적들의 계획에 동참하고 협력하는 동안에도 그 스스로가 아직도 예수님의 친구인 것처럼 또 제자인 것처럼 행동하였습니다. 그 반면에 베드로의 부인은 그가 미리 계획한 것이 아니었으며 함께 공모한 자도 없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그가 얻을 수 있는 물질적인 보상도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본인이 맞닿게 될 상황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그 중요한 순간에 결국 올바르게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그로 인해 공포에 휩싸여 있었던 거죠. 두 번째로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장 완벽한 상태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생각할 때 그는 믿음의 사람이고 단호하며 또 사도 중에 사도라고 보고 있지만 사실 그도 한 인간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또한 베드로처럼 어떤 상황에서든지 늘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넘어짐으로 인하여 혹시 예수님을 따르고 또 그분의 일에 감당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많은 영적이고 의로운 사람들도 또한 셀 수 없는 밤을 눈물과 후회로 지새는 일들이 많고 또 그로 인해 감당하던 사역이나 직업을 내려놓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자신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우리가 마땅히 이해하고 알아야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의지해서 나아가게 하기보다는 더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합니다. 만약 우리가 완전함을 힘이 없고 실수가 없는 것으로 정의한다면 그 완전함에 대한 기대치는 사실 머나먼 꿈일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명백하게 이 땅에서 우리 주 예수님 이외에 완전한 자는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분명 흠이 많고 본성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타락한 육신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늘 불결하고 불순함이 우리 안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건은 우리에게 권고와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환난과 어려움에 대해 준비하고 있으라는 권고이기도 하고 베드로라는 믿음의 사람도 또한 넘어질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안을 주기도 합니다. 사실 때로는 왜 하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죄로 인해 삶이 망가질 수도 있음을 허락하실까라는 질문을 갖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베드로의 성품이 지닌 기질이나 베드로가 실족할 수밖에 없도록 빠뜨린 상황들과 같은 종류의 것들이 지금도 죄에 빠져 헤매고 있는 많은 성도들의 경우와 비교가 됩니다. 게다가 베드로의 슬픔과 회개는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게 되는 회복을 그에게 주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의 삶을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섭리적 손길로 인해 생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쯤에서 만약 우리가 어떤 작은 결론을 지어본다면 우리 자신이나 혹은 다른 이들이 넘어짐을 경험할 때 지나치게 혹독하게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에서 넘어지고 실패를 경험하는 분들에게 마음을 열고 함께 중보해야 합니다. 우리 중 누가 베드로에게 먼저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죄를 인지하고 인식하게 되는 일이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되는 일보다는 오히려 그리스도께로 더 나아가게 도와줄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복음서 모두 베드로의 부인에 관련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으며 각 복음서마다 그들의 각기 다른 시각으로 그 사건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각기 다른 시각으로 서술하였다함은 그 사건에 대한 모든 구절들이 똑같은 단어와 말로 표현되지 않았다는 말도 됩니다. 사복음서 안에서 그 기록의 차이는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설명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 속의 같은 사건에 대한 대립적인 관점과 기록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성경이 믿을만하지 못하다, 즉 성경이 완전하지 않음을 증명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어떤 이들은 그것은 인간의 논리이고 불신앙의 결과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사복음서가 보이는 그러한 시각의 차이는 성경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고 하나님께서 각 사복음서의 저자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게 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 언급한 관점은 두 가지의 가장 강력한 신학적 신념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는 사복음서 저자들이 서로의 글을 베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직접 보고 아는 바를 적었다는 것입니다. 각 복음서는 한 사건에 대해 각기 다른 관점에서 진실하게 작성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모든 내용들이 다 합쳐졌을 때에서야 비로소 그 내용이 조화롭고 완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사건을 조사해가는 수사과정과도 같습니다. 수사관에게는 그 사건을 증명해줄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 수사관은 증인들의 모든 진술들을 다 종합하여야만 그 사건에 대해 전체적인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 증인들의 진술 가운데 대립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증인들에게 다시 돌아가 그 증인들이 정확한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이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를 뒷받침해 줄 만한 중요한 증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나 복음을 부정하는 자들을 위함입니다. 확실한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의 진실성이 바로 예수님의 진실성과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부인할 것임을 예수님은 이미 예견하셨고 예언하셨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나 다름이 없었겠죠. 그것이 바로 기독교를 대적하거나 자유주의자들이 세상으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민수기 18장 22절을 살펴봅시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이래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오.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진실함은 그 말씀이 성취되는 데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여러분이 성경의 완전함에 대해 알고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완전함이라 함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이 세세한 부분들까지도 다 똑같이 기록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각각의 사건에 대한 기록이 굳이 전체의 스토리를 다 담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사건 전반을 모두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의미는 각 저자들이 자기가 필요로 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부분을 그 사건 안에서 선별하여 적을 수 있고 또 그들만의 필체와 관점으로 기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와중에 조금의 다양성을 보이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전하는 것이 진실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므로 성경 안에 어떤 사건에 대해 선별하여 기록되어 있거나 또 특정한 부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들이 곧 성경이 모순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관련된 모든 성경 구절을 다 읽고서야 비로소 기록된 사건들을 조화 있게 또 그 전체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복음서를 보시다가 다른 차이점으로 보여지는 부분을 발견하시더라도 놀라지 않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복음서는 서로의 내용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 각 복음서의 저자들이 기록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은 베드로가 언급한 모든 내용을 하나하나 기술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복음서 전체를 읽을 때 비로소 그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셋째로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또한 두려운 상황에 처한 한 인간이 보여준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다는 것에 대해 초점을 두며 베드로를 가볍게 봅니다. 여러분이 맞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해서는 안 됐지요. 그러나 한편으로 베드로를 한 인간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날 밤 베드로는 왜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해야 했을까요? 만약 그가 대제사장의 뜰에서 그냥 나갔다면 또 그가 만약 예수님을 따라 제사장의 집으로 가지 않고 다른 제자들을 따라갔더라면 그는 애초에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게 되겠지요. 베드로가 그 제사장 뒤뜰에 남아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보기 위해서는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해 베드로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으나 그에 따른 결과는 용납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동기나 의도를 파악하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신앙생활 가운데 누군가의 넘어짐을 보거든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기다려줄 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보기를 원했지만 결국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선한 동기를 가지고 행하였다 할지라도 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선한 동기만으로는 그 성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제 두 번째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본문은 영적인 사람이 육신 가운데 거할 때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을 계기로 우리는 그의 영성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고려해봐야 합니다. 우선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의 뒤뜰에 서 있었을 때 그는 여전히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그 뒤뜰에 들어섰을 때 만약 그가 영적인 사람이었냐 육적인 사람이었냐를 묻는다면 당연히 그는 영적인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생각하며 참다운 회개를 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가슴 속에 우리 주님이 구세주이시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지요. 따라서 베드로는 기독교인으로서 마땅히 믿어야 할 바를 진정으로 믿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베드로에게 영적 통찰력과 지식은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베드로를 향해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신적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임이 틀림이 없는 것이죠. 베드로는 여전히 살아도 예수님을 역시 살아도 예수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예수님을 위해 죽음을 결단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가벼이 신앙 고백을 하는 부주의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먼저 주님을 따르기 위해 그의 삶을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이 본인이 장차 겪으실 고난과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실 때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22절 후반부에서 나온 것과 같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합니다. 22절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또다시 같은 내용을 언급하셨을 때에도 베드로는 더 강하게 예수님과 함께 본인도 죽겠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주님은 전부이셨습니다. 그의 신념과 그 주를 향한 믿음은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고 행할 수 있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붙잡으심과 죽음을 막기 위해 그가 칼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절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으로 인해 우리는 종종 베드로의 남성다움에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긴 하지만 그는 용감한 사람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갖가지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대적했을 때 베드로는 꿋꿋이 홀로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쳐버리는 과감한 행동까지 보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날 밤 그 많은 사람들을 대적함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이후 다른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의 발도 역시 씻어주셨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상징적으로 그의 몸이 씻겨졌음을 인정하신 것이고 이제 그의 부정한 부분까지도 씻겨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으로 인해 정결케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역시 육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여기서 육신이라 함은 베드로의 단점, 연약함, 넘어짐을 의미합니다. 그는 영적인 사람이었음에 틀림없지만 동시에 육신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영적인 사람임에도 또 선한 동기와 의도를 가지고도 충분히 육신에 거한 인간의 연약함을 표출할 수 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고난받으심으로부터 세족식으로부터 또 십자가형으로부터 지켜드리길 원했습니다. 베드로는 용감했으며 그러한 중요한 순간에 주님에 대한 그의 충성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 하나였음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그 중요한 순간에 스스로 시험에 들게 됩니다. 여기서 저는 베드로가 분명 담대하기를 또 용감하기를 갈망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의 육신이 너무나 연약했던 거죠. 그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결코 그가 저급한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날 밤에 베드로의 예수님을 부인함은 그가 무례하거나 충성스럽지 않은 것을 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고픈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그가 대제사장의 뒤뜰까지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육신 안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을 행했지요.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한 죄를 위한다는 선한 동기로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 우리 역시 같은 일을 했을 것입니다. 이후에 우리는 우리가 한 잘못들을 놓고 후회하고 애통해할 것입니다. 의도한 것으로만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그의 사람들을 위한 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재판이 일어나는 곳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부인하기를 세 번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훌륭한 제자의 자리에서 약한 영성으로 예수님을 배반하기까지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려웠고 그의 용감함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밝혀져 사로잡힐까 두려웠고 예수님과 똑같은 죄명이 지어질까 두려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영적이든 예수님의 제자이든지 간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함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자신 또한 그런 두려움의 덫에 걸려 넘어지곤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는 슈퍼맨이나 슈퍼우먼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또한 두려움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속의 영적인 사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영적인 사람도 두려울 수 있습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정신이 나간 사람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두려움이란 다른 감정들과 마찬가지로 만약 우리가 잘 사용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란 감정 역시 다른 감정과 마찬가지로 더 잘 사용되도록 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행히도 그날 밤 베드로의 두려움은 그를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아 대제사장의 집으로 갔습니다. 69절에서 70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70절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주를 향한 충성심과 그의 용기를 칭찬해줘야 합니다. 그는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그 시간까지 그는 깨어있었고 주님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는 또한 예수님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또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고 한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58절에서 나와 있듯이 베드로가 그날 밤 행한 일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58절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아멘. 베드로는 끝까지 그것을 지켜보겠다 결심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돕길 원했지만 도울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예수님과 거리가 좀 있었다 하더라도 성경은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손가락질하기 전에 그 당시에 베드로가 주를 향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한 가지 문제라면 그는 여전히 육신 안에 거하고 완전하지 못함일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인생 가운데 이런저런 모습으로 베드로와 같은 넘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 본문, 기도와 현실이 대립될 때 여기서 우리는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베드로를 위한 중보기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모두 잠에 들었지만 저는 그들이 잠에 빠져 들기 전에 얼마 동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했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장면의 뒷배경은 마태복음 26장 30절에서 35절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30절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31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랴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물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모든 제자들 중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베드로를 걱정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서 베드로가 끊임없이 시험당하며 넘어지는 것을 보고 기도가 소용없다고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그는 그가 겪은 시험 속에서 여명이 이를 때까지의 짧은 시간 동안에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을 보겠습니다. 31절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33절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은 두 가지 사실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첫 번째 사실은 사탄은 베드로를 원했습니다. 사탄은 베드로 안에서 주님이 의도하신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데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을 보았고 또 그래서 그가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거나 주님의 제자들을 낙담시키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탄의 베드로에 대한 열망이 베드로의 악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탄이 이 상황 속에서 베드로를 이용할 무언가를 봤다는 뜻이지요. 사실 사탄은 이전에도 베드로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아멘. 다른 번역본들을 같이 살펴보시면 좀 더 정확한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흠정역을 보면 그분께서 돌이키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도다 하시니라. 공동번역으로 살펴보시면 그러나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돌아보시고 사탄아 물러나가라. 나는 나에게 장애물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구나 하고 꾸짖으셨습니다. 표준 사도역을 보시면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셨다. 아멘. 베드로와 같이 위대한 사도 역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과 관심으로는 바라보지는 못했으며 사탄에게 이용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사용하였던 심력 있고 선한 의도로 보여졌던 단어들이 실제적으로는 사탄으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진정으로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할 또 다른 사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베드로를 위한 기도는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어떠한 특정한 상황 속에서 죄를 짓지 않기를 기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어떤 특별한 유혹에서 벗어나길 기도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유혹과 시험을 당할 때 먼저 그의 믿음이 넘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고 또 그가 회개 후 변화되어 다른 형제들을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 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예수님의 베드로를 향한 기도는 분명하고도 아름답게 응답되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주님을 세 번 부인한 후 곧장 뛰쳐나가서 울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그가 주님 앞에서 범한 그의 잘못을 깨달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후에 그는 그의 잘못에 대해 매우 큰 자책과 후회를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베드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 회개하였습니다.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회복된 후 주님을 위해 순교를 당하기까지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위해 기도한 대로 베드로는 그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에 대한 믿음에 의심이나 의문을 가질 수도 있었지만 그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기서 우리의 넘어짐이 우리의 실패가 결코 믿음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예수님을 부인한 것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께서도 천국에서 우리를 알지 못하신다 하지 않으셨나요? 여하튼 우리는 사람이 무거운 짐, 스트레스, 두려움에 처했을 때 그러한 가증스러운 죄에 빠질 수 있다는 예들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겪는 상황 속에서의 특이한 점은 바로 그의 믿음이 주님께 집중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또는 그 자신의 믿음의 자부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의존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검증하려 할 때 시험에 걸려 넘어지곤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실수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 믿음의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성급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 우리의 약한 믿음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주관자이시고 마지막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베드로는 회복되었습니다. 이후 베드로는 주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회개하고 문자 그대로 그의 형제들의 믿음을 강하게 했습니다. 베드로는 지도자로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부터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구세주의 복음을 전파한 오순절날까지 사도들을 이끌었습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전반부는 베드로의 사역과 관련이 있고 후반부는 바울의 사역이 주를 이룹니다. 베드로를 위한 주님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세 번째,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경험을 토대로 우린 몇 가지를 더 관찰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감옥에 갇히고 죽음을 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주님에 대한 그의 충성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실패는 그의 강렬했던 고백으로 인해 더욱 우습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의지와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보호자나 지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 안에서 충족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베드로의 부인에 사탄의 계획이 있었음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여기서 사탄의 공격 뒤에는 두 가지 동기가 있음이 보이는데요. 그중 하나는 사탄은 베드로의 믿음을 흔들어 결국에는 베드로로 하여금 믿음을 잃게 하고자 하였거나 최소한 유혹 안에서 치명적 실수를 경험하게 하고자 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사탄은 베드로의 실패가 다른 모든 제자들의 변절의 시초가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믿는 자를 흔드는 일은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여 행하는 주된 일들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의 형제들을 격려하는 것을 위해 기도하신 것은 전혀 놀란 일이 아닙니다. 그러한 기도는 그대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에 대해 시험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탄이 그들을 흔들고 있는 것이죠. 영어 단어 shift란 뜻은 체에 넣어 흔들어서 거른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체 안에서 흔들리는 자들은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도전이나 고난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더라도 그들은 자신의 믿음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실패하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본문 사건을 통해 얻게 될 교훈으로 믿음은 시험과 유혹 안에서 단단히 견디며 설령 우리가 넘어졌다 하더라도 꿋꿋이 지켜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그가 이전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죄를 주님께 범하였지만 그는 믿음 안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눌릴 수도 그래서 영적 회복이 무척 더디게 이루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연민에 빠질 수도 있었고 또 극심한 자책감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그의 믿음을 지키며 그의 죄를 고백했고 그래서 그는 속히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언제나 주 예수님께로 다시 되돌아가도록 이끕니다. 그리고 믿음의 시작이자 마지막이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회복된 믿음은 베드로를 다시 그의 형제들에게로 향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홀로 서 있는 것은 영적 전쟁터 안에서의 적절한 대처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의지하여야 합니다. 홀로서 있는 사람은 비슷한 유혹에 또다시 넘어지기 쉽습니다. 회복된 베드로는 믿음의 형제들에게로 갔습니다. 그들 역시 두려움에 예수님으로부터 달아났던 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과 같은 실패의 경험을 했던 형제들과 나누었고 그들이 주님 안에서 자신처럼 회복될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저는 일반적으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 중 어느 한때 유혹을 경험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여정은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는 놀이공원의 롤러코스터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우리의 믿음에 자라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주님께 믿음을 더 해달라고 요구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곳에는 큰 믿음이 있는 것처럼 적은 믿음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후에 그의 믿음을 이처럼 아름답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저는 중보기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베드로의 경험에 비춰볼 때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신앙인의 믿음 생활 속에서 이른바 변수들, 즉 언제든 변할 수 있는 것들을 효과적으로 컨트롤하여 믿음이 실패하지 않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라고 말씀하셨듯이 그가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이 사실은 히브리서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베드로의 경험을 토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시험받고 넘어질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은 그를 책망하시기보다 그를 위로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자애로우신 사랑을 맛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만난 여인들에게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주님의 부활을 전하라고 명하신 부분에서 베드로에 대한 주님의 깊으신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에 나와있듯 그것은 주님께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그 모든 것이 온전하다라는 사실을 알기 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마음은 무척이나도 뛰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영적이고 또 너무나 열심히 하는 나머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더 하시하게 대응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완전하지 못함을 아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결론 짓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적 영적인 지도자 베드로도 넘어졌고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우리 만족함은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더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의 믿음이 사탄의 지속적인 공격 아래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자기 만족을 주며 또 낙담시키려 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인간적인 일이나 성취를 추구할 때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믿음으로 무장하여 앞으로 다가올 도전들에 대한 어떻게 맞설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칼빈이 했던 이야기가 맞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을 따라 대제사장의 뒤뜰까지 따라간 것은 옳은 일이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미 주님으로부터 그가 주님을 부정할 것에 대한 경고를 들었었기에 그는 마땅히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피했어야만 했다. 옳은 일이라는 미명 아래 종종 신자들은 그들 자신을 유혹 속으로 내던져버린다. 여섯 번째 교훈으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미리 경고하셨듯이 우리 모두는 시험의 날이 다가오기 전에 반드시 깨어 기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 가지 더 레슨을 더하자면 우리는 시험 가운데 있는 형제나 또 넘어진 형제가 있다면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들에 대해서 더 긍휼함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성경적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를 더 예수님과 같은 그 성품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그것은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다른 이들에 대해서 긍휼함을 갖고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마지막으로 레슨은 이전에도 언급하셨듯이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의도와 선한 동기를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